예. 오늘 복음을 영접하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정말 사랑했답니다. 얼만큼 사랑한지 아십니까요? 얼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대신에 내 죄를 다 치유를 짊어지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이 할수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영접하자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복음을 영접하자고 하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고요. 설교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1990년 11월 16일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신혼부부 61쌍, 그러니까 102명이죠. 102명. 전부 합쳐서 165명을 태우고 지금 괌으로 출발을 한 비행기가 있었답니다. 그 비행기가 출발할 때 기장이 아주 참 교묘한 말씀을 해서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 기장 기 안에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이처럼 인사말을 했습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비행기 안에 기내방송을 하면서 비행기가 정말 행복스럽게 출발을 했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는요, 하와이에서 기상 상황을 통보해 온 것을 들으니까 지금 괌 그쪽 지역에 아주 장대비가 오고 기상 변화가 천둥 번개가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거기 기관 담당하는 사람이 기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거의 15분 정도 괌에 가까워졌을 때인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압 장치가 아마 비행기를 내릴 때는 바퀴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서 기름이 새고 있습니다. 그 유압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제소에다가 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비행기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기는 725 비행기, 여기 비행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유압 장치가 고장 나서 바퀴가 내려오지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관제탑에서 그러면은 동체 착륙을 할수 있는 장소를 지금 내줄 테니까 동체 착륙을 하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번개를 맞아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기내가 모두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1쌍의 신랑 신부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지금 괌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데 아비 귀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장이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이제 부기장한테 그 비행기 조종관을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여기에 있는 61쌍의 신부들, 신랑들이 지금 괌에 기쁨을 안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퀴도 내려오지 않고 수동장치를 하려고 했는데 수동장치도 지금 도저히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번개 치듯이 자기 몸이 붕 뜨는 그런 기분을 갖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객실 사무장은 비상 착륙을 대비해서 비상 착륙 시행 행동 요령을 승객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부기장이 그 수동 그 기하 장치를 움직였더니 몇 번을 해도 안 됐는데 아, 그렇게 한 후에 그게 풀려가지고 바퀴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괌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풀려서 수동장치가 풀려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내려갔더니 거기에 아비규환 됐던 그 신랑 신부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신기장을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신기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을 향해서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모든 승객에게 감격에 떨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한 이야기를 1999년 11월 16일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저희 갑자기 이것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부기장이 불교 신자였는데 그 뒤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의 수석기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항공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신 장로의 그 선교사의 그 이야기도 바로 좋은 소식이거든요. 누구에게요? 신랑 신부들에게 정말 행복된 것이요. 생명을 살려준 기쁜 소식이라고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주일학교 가르칠 때 했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 이걸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희들 인원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한 심령 심령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육신적으로는 왕권인 다윗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성결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12절을 보니까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구약의 짐승으로 드렸던 그 우리 모든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짐승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로 이처럼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면은 이것이 바로 정말 뭐예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예배라고요.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내가 그걸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것으로 전부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밖에 안 되는 나를 보내줬다고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아니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사도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고요. 어떤 권세? 위력이에요. 위력,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 어떻습니까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육신이 그걸 가로막는다고요. 옛날에 멕시코에 지진이 화산이 폭발되려고 했는데 모든 그 산가에는 담배를 재배했답니다. 담배를 재배하는 그 농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갑자기 전부 내려가고요. 한 달 전부터 지질학자들이 여기에 화산이 폭발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담배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1년 동안 정말에서 나의 삶에 먹을 것을 다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 보고 내려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심지어는 모든 벌레들까지도 다 피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의 영 모든 것에 뭐라고 한 사람인 그 농부들만은 피신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얼었던 눈들이 늘어내려서 그 흙과 그 용암이 그들을 다 담배 농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항상 우리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프면은 죽는다. 죽는데 아유 아프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세,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추운 것, 슬픈 것, 고독한 것, 고통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 고통을 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은 모두가 다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박사나 농부나 관계없이 다 부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멍에를 함께 져주겠다고 첫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요. 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들은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해서 여러분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 안 나고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고 고통과 힘든 일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살아서 건강히 살고 모든 걸 잘하는 것 그 건강 고마운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건 때를 따라서 각 사람의 다른 여건과 환경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돼요. 왜?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부르도 우리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뭐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악한 자도 부활하고 선한 자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입맛만 다실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1장, 19장 마지막부터 21장, 22장에 천국의 길을 약간에 놨습니다. 또 4장, 5장에서 약간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천국은 바랄 수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되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살 때에 담대하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까요? 생명의 떡은 우리가 우리 인간적으로 따질 때 떡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해주는 포도나무에 매주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든든히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하고 양의 문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식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지만 자기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독생자가 아니라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획득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재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된 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생명 생명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순간순간에 불평하고 불만한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는데 복음으로 선포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물질을 많이 주었을 때 우리가 기쁠 때 그 순간은 기쁘지만 물질이 많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주어도 주어도 그래서 영적인 것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도 나눠줘도 고갈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 나눠주면 나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은 허비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준 복은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여러분과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고 약속받았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순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 또 내가 풍성함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고요. 내 것을 속임을 당해서 모두가 다 쏟아져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넘치도록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 어둠이 있는 데다가 빛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또 텅 빈 공간에 첫째 날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두 다 채워주시는 충실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혼돈한 그러한 가운데서 질서를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와 같은 관계까지 우리가 거듭나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의 체크리스트가 책북에 돈이 얼마 쌓여있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자 하면은 순간에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말씀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서 양자가 된 자들을 너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돌아다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 속에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어디 계실까 했는데 내 마음에 계신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셨을 때 거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장을 찍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14절 계속 읽으면 보증해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불교, 무닷계 모든 것, 그 어느 곳에도 주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모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5절 1장 5절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그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젠타일인 이방인까지도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걷는 건, 여러분이 입는 건, 여러분이 먹는 것, 현재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귀중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실까 의문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요사이 오랜만에 저희 손주를 봤는데 그 손주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자상하실까?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나가지고 바로 카톡을 보냈는데, 아, 이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나니까는 그게 아닌데, 자기 핏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감사하다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후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50명 되는데 카톡을 보내왔을까? 왜 그 다음에 지난 옛날 이야기를 지금 보내왔을까? 이 아침에 보내왔을까? 그 신기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와, 저는 병든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정말 붙잡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 역사하면 딱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일어나거든요. 아픈 사람이. 그런데 신기장은 그 61쌍 아마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이 있나 봐요. 새로 정말 결혼해서 좋다고 지금 행복을 누리고 가는데 그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61쌍이나. 그 비행기 전세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이겨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요. 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번 이후부터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느냐?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역사할 때에 지혜롭다고 돈 많은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을 담대히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 매순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전도자 되려고 안 했어요. 왜요? 사람 앞에 있으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도저히 말 한마디 하고는 그냥 땀만 팍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1972년부터 붙잡아서 요모로 저모로 연단하고 훈련해서 지금까지 딴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 놓고 지금 했다고요. 그때 감사를 하는 거야. 왜? 아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송씨라고 하는 사람들은 술꾼이거든요. 저희 아저씨들도 술 먹고 죽고 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술 꽤 좋아. 술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취하겠지만은 그런데도 저를 붙잡아줘서 그러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제가 무역 아주 1970년생 그때는 무역이 굉장히 성행한 때인데 그때에 무역사 자격증을 상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했으면 돈 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세상적인 걸로 살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살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9살에 장가 가서 우리 할머니는 15살, 할아버지는 9살에 장가 갔어요. 그런데 3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집을 지어준다고 집을 거의 다 짓고 위에 지붕을 하러 올라갔다가 아파가지고 끔뻑해가지고 그냥 39에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뭐 저희 가족들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부터 또 저도 80이 넘어서 이제 되어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요? 오래 산 거잖아요. 하나님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건 정말 감사드리는 거거든요. 왜? 항상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맡겨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관리하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20장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잠언서 20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길어내면 우물물이 계속 나오듯이 여러분이 행하면 행하는 대로 지혜와 명철과 물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잠언서 20장 10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나쁘든지 좋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무 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부르는 자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빛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바라볼 때 빛을 봐서 더 받고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는 여러분이 잘 알죠?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이게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것 생각하면 벌써 내 속에 네거티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도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많은데 다른 것까지 부정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내 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들의 주의지 않은 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말씀, 내가 매일 말씀 읽어. 응? 매일 읽어. 거기까지는 부족해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담아놓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주님 말씀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 때 주님 내가 힘듭니다 하고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의로 부어주듯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아멘하는다고요?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성전에서 엘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자녀를 이제 얼마 정도 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확 깨가지고는 선생한테 갔어요. 자기가 선생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잠자라. 또 잠을 자요. 또 불렀어요. 또 갔어요. 아니라 또 갔어요. 세 번째까지 갔는데 아하 그때야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까지 자기한테 오니까 아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더니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제는 보여주는구나. 그러고 나서 사무엘에게 가서 잠자고 잠자라. 하나님이 부르거든 이제는 말씀하시 없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예요?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 그게 아멘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요? 바울이 바울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거야. 스테반도 내가 죽이라고 가편 두 편 던졌는데 내가 다메섹에 가서도 잡아 죽일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한테서 명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보면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요? 가다가 정오에 갔는데 정오는 12시입니다. 갔는데 더 밝은 빛이 내려쬐는 거예요. 마치 해를 본 것처럼. 그냥 쓰러진 거예요. 누가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번쩍든 거죠. 그런데 보려고 하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말합니다.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다메섹에 가면은 아나니아라고는 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그래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뒤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야. 바로 핍박했던 자를 부르니까는 변해서 바로 그부터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주님을 외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야. 아멘 할 때 주는 이익이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래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천군 천사와 함께 올 때는 선악을 심판하는 자로 오신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프리패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카풀로 다니면서 엑스프레스 레노 다니면서 정말 만끽을 합니다. 꽉 차서 10번 저희 집에 가려면 힘든데 그 길 타고 가면 그냥 꽉 통과를 간다고요. 아, 천국 가는 길이 이처럼 이렇게 패스를 받는 거구나 생각을 가끔 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셨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할 것은 오직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 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눈에서 듣는 사람마다